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가족에게 거듭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들에게 오토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치욕스럽다며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를 더 일찍 집으로 데려왔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원비어 씨를 오래전에 데려왔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비어 씨의 가족과 대화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며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원비어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비춰볼 때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에 대해서 북한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잔인한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지금도 많은 한국인과 미국 시민이 구금돼 있다며 북한은 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16개월 만에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중국에서 장예수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임 차관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접근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분야 협력에 어려움이 해소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전략 대화에서 사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 대변인은 양측이 양자관계와 사드, 한반도 정세 등에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소통 강화를 통해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로 되돌리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CBS 뉴스는 20일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6%를 기록해 지난 5개월의 재임 기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였습니다. 두 달 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국정 지지도가 41%, 지지 반대는 53%였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단체인 갤럽의 최근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38%, 반대 56%로 나타났고 퀴니피엑 대학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34%, 반대 57%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20일 새벽 시리아의 친정부 무인기를 격추했습니다. 무인기는 당시 시리아 남부의 연합군 주둔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주도 연합군은 이란제 무인기가 미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시리아와 이라크 접경 지역인 알탄프 지역으로 미 중부 사령부는 이곳에서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응할 현지인 전투원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연합군이 이달 초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친정부 무인기를 격추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바로 손전화기와 같은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85%가 손전화기나 판형 컴퓨터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54%, 또 지난해 72%에 비해서 크게 오른 수치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6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손전화기로 뉴스를 본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67%로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겨우 43%였고요. 2013년 조사에서는 22%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50에서 60대 연령층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1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층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탓에 증가폭은 적었습니다. 주로 젊은 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모바일 기기가 모든 세대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증거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북부지방은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미터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에서 30도, 신의주 18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8에서 31도, 함흥 18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5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엑스앰베서더의 곡입니다. 레네게이트, 이탈자처럼 자유롭게 살자 하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영국 런던의 이슬람 사원에서 무슬림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한 지 15시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차량 공격이 뒤따랐습니다. 주요 국가 수도에서 이렇게 공격이 잇따르면서 유럽의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이 홍콩 반환 기념일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독립주의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해상경제협력을 제안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봅니다. 먼저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 살펴보죠.
네, 월요일 새벽 영국 수도 런던 북부 핀즈베리 공원 근처 이슬람 사원에서 이 라마단, 이슬람 금식 성월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신도들에게 차량이 돌진해서 최소한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요. 같은 날 오후에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한복판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차에 가스통을 싣고 경찰차에 돌진해서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무고한 희생자는 없었고요. 용의자는 화상을 입고 체포된 뒤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숨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한날 발생한 이 두 사건을 각각 테러로 규정했고요. 범인과 배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루 동안에 유럽 주요 도시에서 차량 돌진 공격이 잇따라 일어났는데요. 배경이 밝혀졌습니까?
예,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에서 같은 날 15시간 시차를 두고 발생한 이 두 사건이 연계된 걸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범행 동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런던에서 이슬람 신도들을 차량으로 덮친 사건은 이른바 보복 테러였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네 아이를 둔 47살의 백인 남성인데요. 영국 언론은 데런 오즈번이라는 이름과 함께 상세히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오즈번은 이 평소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테러 활동에 분노하면서 혐오와 증오심을 나타내는 일이 잦았다고 이웃들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범행 당시 무슬림들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외친 걸로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가스통을 싣고 경찰차를 공격한 사건은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벌인 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찰차에 돌진한 사건의 용의자는 이슬람 원리주의 살라피 종파에 속한 31살의 남성 아담 자지리로 보도됐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테러 위험 인물 명단인 파일 S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 이 자리리의 차량에서 소총과 권총 두 자루, 인화물질 등이 발견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경찰은 화요일 이번 공격과는 별도로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공격 전에도 이 파리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역시 샹젤리제 거리에서 지난 4월에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를 옹호하는 교환이 경찰관을 총격 살해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달 6일에는 노틀담 대성당 앞 광장에서 괴한이 시리아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순찰 경관을 둔기로 내리치는 등 최근 파리 시내에서 경찰을 노린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 영국에서도 최근 테러가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 3일 한 남성이 몰던 차량이 런던 브릿지에서 사람들을 친 뒤에 3명의 남성이 인근 버러시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리비아계 영국 남성이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미국 가수인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 직후에 자폭 테러를 벌여서 22명이 숨지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앞서 3월 22일에는 한 남성이 런던 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브릿지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에게 돌진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서 4명이 숨졌습니다.
네. 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렇게 테러 공격이 잇따르면서 이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요?
예, 특히 런던 이슬람 사원 공격 직후에 ISIL 추종자들이 이 보복을 선동하면서 온라인으로 서방 국가 공격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연쇄 테러 우려가 유럽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신문인 덜서는 ISIL 추종자들이 무슬림이여 깨어나라. 사원 밖에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당신의 가족이 살해당할 수 있다고 선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각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예, 대테러 경계 수준을 높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영국 정부는 맨체스터 공연장 자폭 테러 이후에 테러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임박으로 높인 뒤에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발생한 연쇄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고 350여 명이 다친 뒤에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지난해 유로 2016 축구 대회를 겨냥한 테러 첩보가 접수되면서 이 비상사태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이 이어지면서 1년 반 넘게 이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경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반환 기념일을 앞두고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다고요?
네, 다음 달 1일이 홍콩 반환 기념일인데요. 이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전날인 30일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독립파 정당인 홍콩민족당의 앤디찬 소집인이 이날 유명 관광지인 침사추이 시계탑 인근에서 각계 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홍콩 추락 20주년 애도 집회를 벌이겠다고 월요일 현지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위가 예고된 때에 맞춰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 20주년이어서요. 기념 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홍콩 방문은 집권 후 처음인데요. 시 주석의 첫 홍콩 방문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월요일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이번 방문에서 홍콩의 많은 곳들을 둘러볼 계획이라고요?
예, 시 주석은 다음 주 2박 3일간 홍콩에 머물 예정인데요. 29일 낮에 홍콩에 도착해서 현지 정부기관 20곳 정도를 순시한다고 합니다. 시내 특급 호텔에서 묵은 뒤에 30일에는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을 시찰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1일에는 홍콩 정부를 이끌 새 행정장관인 캐리람 당선인으로부터 취임 선서를 받고 베이징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 시 주석 방문 기간 동안 진행될 시위에 홍콩 당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군요.
예, 그렇습니다. 홍콩은 이 다음 주 내내 경계 수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일 예정인데요. 경찰력 2만 9천 명 중에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3분의 1을 시내 요소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고된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무질서 행위가 벌어지면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이 시위대가 시 주석 일행과 맞설 경우에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시 주석 일행이 시위대에 가로막혀서 이 육로 이동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서 홍콩 경찰이 해상 이동 계획도 세워놨는데요. 이 경우 경찰은 쾌속 추적선 10여 대 그리고 해양 경찰선 5대를 동원해서 시 주석 일행이 탑승할 쌍둥선을 특별 경호할 계획입니다. 또 월요일에는 군용기가 시 주석의 배를 둘러싸고 따라다니는 상황까지 가정해서 6해상 연합훈련도 시행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대외 협력 구상을 제안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화요일 대양, 이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청색 경제 통로라고 명명된 이 제안은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해양국이 발표한 1대1로 사업산하 해상협력 구상에 들어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지를 연결하는 해상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청색 경제라는 말은 하늘이나 바다 등의 청색을 본따서 자연의 원리나 영감을 받는 무한한 잠재력 있는 경제를 의미하는 새로운 경제 용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은 이미 이 대규모 다자간 경제 공동체 사업인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상 실크로드, 즉 일대와 한반도 인근 서해와 남중국해, 인도양, 걸프 지역,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즉 일로를 두 축으로 해서 주변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이 시진핑 주석의 야심찬 대외 경제 전략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이 청색 경제 통로 구상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즉 일로 관련국들과 함께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의 해상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자, 이 구상이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크게 세 개의 여건으로 나눠서 해상협력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먼저 중국과 인도양, 아프리카, 지중해 청색 경제 통로는 중국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중국이 이미 구축 중이거나 계획 중인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 경제회랑,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경제회랑 등과 연결하게 됩니다.
예, 나머지 두 곳은 어디입니까?
예, 중국 오세아니아 남태평양 통로는 남중국해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극해를 거쳐 유럽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중국 정부는 관련국들에게 해양 환경 보호나 해상 안전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걸 촉구하면서 함께 기획하고 함께 발전하며 함께 협력의 성과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시각 조지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내년 중간선거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여겨지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 월요일 백악관에서 미국 첨단 기업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기술위원회 회의 소식, 또 미국에서 친환경 장례문화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선거, 보궐선거인데 어떻게 열리게 됐습니까?
네,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은 조지아주 제6선거구인데요. 주도인 애틀랜타를 포함하는 곳인데 12년 동안 이 지역을 대표해왔던 톰 프라이스 전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빈자리가 났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와 공화당의 캐런 핸들 후보가 1위에 2위에 오르면서 이번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한팔 대결을 벌이게 된 두 후보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소프 후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민주당의 오소프 후보는 올해 30살입니다.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기록 영화 제작자로 활동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경력이 없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예비선거에서 48%의 높은 지지율로 1위를 했습니다. 당시 지지율이 50%를 넘겼으면 자동으로 당선됐을 텐데요. 2%포인트가 모자라서 이번에 결선 투표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소프 후보는 지난 예비선거 끝난 뒤 승리 연설에서 어려움을 딛고 예상을 깼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We are changing the world. And your voices are going to 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런 오소프부의 말 들으셨는데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소프부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하자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요. 이에 미 전역의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들이 호응하면서 막대한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네. 자, 오소프 후보의 경력을 살펴봤고요. 공화당 후보인 캐런 핸들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오소프 후보가 정치 초년생으로 신선한 얼굴을 내세우고 있다면 핸들 후보는 조지아주 총무장관 출신으로 경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소프 후보가 정당을 넘어 협력하겠다,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데 비해서 자신은 이미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핸들 후보는 단 한 표만 오소프 후보보다 더 받으면 된다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What I've seen from our numbers is that we've been very competitive. My campaign and I have been very.
투표일에 앞서 진행된 조기 투표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였다는 건데요. 오소프 후보는 예비 선거 때만큼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핸들 후보는 주장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지요? 누가 이길 것으로 보입니까?
예, 누가 이긴다고 장담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소프 후보가 49.3%, 핸들 후보가 47.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곳에서 밋 럼니 공화당 후보가 20%포인트가 넘는 지지율의 격차를 보이면서 승리했는데요. 지난 선거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겨우 1.5%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눌렀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걸까요? 네,
원래 공화당 텃밭인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뜻밖의 강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영향력 있는 공화당 정치인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처음 당선됐던 1979년부터 줄곧 공화당이 장악해왔는데요. 그런 곳에서 경력도 별로 없는 오소프 후보가 지난 예비선거 때 82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 자금을 모금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열릴 텐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내년 선거까지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각 당의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의 경우 이번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핸들 후보가 패한다면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오소프 후보가 이번에 승리한다면 그 기세를 밀고 나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선거인 만큼 다른 지역에서 여러 지원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두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에 쓴 자금이 5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후원금이 쇄도하면서 미국 하원의원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이 돈이 투입된 선거로 기록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해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핸들 후보에게 투표하라라는 촉구를 글을 올렸고요. 펜스 부통령은 핸들 후보를 위한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가 열리는 조지아주의 바로 위에 있는 주죠. 화요일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제5호 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믹 멀베이니 전 의원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자리에 오르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겁니다. 이 부동산 개발 사업가인 공화당의 래프 노먼 후보와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민주당의 아치 파넬 후보가 맞붙는데요. 노먼 후보가 큰 격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지아주만큼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몬태나주와 캔사스주에서 열린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모두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백악관에서 미국 기술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번 백악관 회의에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18개 미국 첨단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 정보기술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개선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줄이고 낭비를 없애고 서비스는 향상하기를 바라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술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미국인들에게 획기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연방정부 현대화를 위해서 미국 기술위원회를 새로 설립했고요.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에게 이 일을 이끌도록 맡겼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정부 전산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6천 개가 넘는 정보 데이터 센터를 통합해서 인터넷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 보관 시스템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이 기업 대표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요?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정부가 돼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상업용으로 나와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업 대표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재능 있는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 수 있다며 또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함께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장례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그린 장례식, 이 녹색 장례식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례 문화를 말하는 건지 들어볼까요?
예, 보통 장례 절차를 보면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관에 넣어 매장하거나 납골 땅에 뼈를 안치하죠. 자, 그런데 그린 장례식은 방부 처리를 위한 약품이나 관 등을 아예 쓰지 않거나 아니면 자연에서 썩는 재료로 만들어서 자연이 시신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례 문화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친환경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친환경 장례식 좀 낯선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자, 미국에서 이 친환경 장례식 운동이 시작된 건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친환경 장례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미국에서 이 친환경 장례를 허용하는 묘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친환경 장례식은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남북전쟁 당시 먼 전쟁터에서 사망한 군인의 시신을 고향에 안치하기 위해 시신을 방부하는 장례가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또 관이 놓이는 주변을 콘크리트 등으로 두르는 이 풍습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유행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친환경 장례식이 유행하는 이유, 최근 불고 있는 환경운동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친환경 장례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만든 납골당과 독성이 있는 방부 처리제를 쓰지 않는 것이 토양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과 달리 시신을 태우는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친환경 장례는 가장 환경에 유익한 장례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장례식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군요.
네, 주마다 장례 관련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재 친환경 장례식은 미 전역에서 합법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마련된 일부 주의 장례 관련법을 보면요. 버먼트 주의 경우는 시신의 부패와 안전을 위해서 묘지 1.5m에서 1m로 줄이는 법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고 하고요. 엘라베마 주의 경우는 지난해 관 매매를 자격증이 있는 장례사로 제한하던 법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친환경 매장지를 위해 자연분해관을 판매하려 했던 한 여성의 소송에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네. 자, 미국에서도 일반 장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친환경 장례식을 할 경우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만약에 관이 들어가는 주위를 콘크리트로 두르지 않고 관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장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친환경 소재로 만든 장례 관련 용품은 일반 장례 용품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자연 분해되는 옥수수로 만드는 유골단지도 있고 버드나무 과즙으로 만든 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친환경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예, 미 전역에 수천 개 묘지가 있는데요. 현재 125개 이상의 묘지가 친환경 장례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환경 장례식 옹호자들은 시신을 방부 처리하지 않아도 입관 등 이 장례 절차를 밟는 데 문제가 없고 토양이 오염되지 않는 점을 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친환경 장례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따르려는 사람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죽은 후 자연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청교도들은 지금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최대의 종교 그룹을 형성하며 영국의 식민지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대륙의 행정기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착민들은 이런 제도에 찬성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땅이 필요하다면 인디언들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이 광활한 땅을 우리가 왜 돈을 주고 사야 합니까? 난 싫습니다.
나는 양심을 저버릴 수 없으니 로저 윌리엄스를 따르겠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2부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들의 성립.
로저 윌리엄스의 주장은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정착민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의 뜻에 찬성하는 동조자들과 위험한 생각이라며 비난하는 반대자들이 양측으로 나뉘면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착민들의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고 1936년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의 청교도 지도자들은 로저 윌리엄스에게 그곳을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된 로저 윌리엄스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라간 세트만에 닿았을 때 그 지역 인디언 부족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들였고요. 프라비던스라는 이름의 마을을 이뤘습니다. 로저 윌리엄스가 인디언들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들인 땅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교파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가톨릭, 퀘이커, 유대인, 심지어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까지 찾아왔고요. 로저 윌리엄스는 이들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프라비던스를 수도로 하는 로드아일랜드 식민지를 건설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님이 로드아일랜드 초대 총독이 되셨고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프로비던스에 지금의 로드아일랜드주를 세우고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의 주장은 그 시대로서는 새롭고 획기적인 생각이었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미국 정부 운영에서 중요한 사상 중 하나가 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정착민들은 종교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며 뉴 잉글랜드의 여러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주를 시작으로 미 합중국을 구성한 초기 13개 식민지들이 건설됐는데 그중 하나가 코네티컷주입니다.
코네티컷은 인디언 말로 긴 강 옆에 있는 땅이라는 뜻인데요. 모이칸 인디언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목사였던 토마스 후커가 이끄는 청교도들은 1636년 보스턴을 떠나서 서부 지역으로 옮겨갔고요. 코네티컷 강 부근에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매사추세츠를 떠난 한 집단은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영국 왕은 자신의 두 친구에게 북쪽 땅을 둘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뉴햄프셔주는 존 메이슨에게, 미국 북동부 지역 가장 끝에 자리 잡은 메인주는 페르디난도 고지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뉴욕 지역은 영국 청교도인들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착했습니다. 이 시기 네덜란드는 세계 여러 곳에 식민지를 둔 강력한 나라였는데요. 새로 개척한 이 지역 이름을 뉴 네덜란드로 정하고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북쪽의 청교도 정착지에서부터 남쪽의 영국인 담배 농장지대까지 네덜란드 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덜란드가 점령한 대부분의 식민지는 더치 웨스트 인디아 컴퍼니라는 기업체가 운영했습니다.
1626년 더치 웨스트 인디아 컴퍼니는 인디언 원주민들에게서 지금의 맨하탄 섬과 롱 아일랜드 섬 두 개를 사들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맨하탄과 롱 아일랜드를 네덜란드는 인디언들에게 약 $25 정도의 물건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더치 웨스트 인디아 컴퍼니는 미국에 정착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 가운데 유럽을 떠나 신대륙으로 가려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신대륙으로 갈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대륙에 가면 광활한 대지와 집, 농장을 지을 수 있으니 주저 말고 어서 신청하시죠.
살기 좋은 네덜란드를 두고 뭐하러 그 멀리 가서 고생을 한답니까? 신대륙으로 간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아, 그깟 땅이 뭐라고 목숨을 내놓겠어요? 우리 네덜란드에서는 신대륙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마세요.
신대륙의 땅을 소유했지만 이주자를 찾지 못했던 네덜란드는 다른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주자들은 지금의 맨하탄 섬에 도시를 건설하고요.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네덜란드는 신대륙 정착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치 웨스트 인디아 컴퍼니는 돈을 버는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네덜란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강을 따라 교역 거점을 설치했고요. 주로 그 당시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신대륙의 동물 가죽으로 만든 상품들을 교역했습니다.
멀리서 배를 타고 찾아온 사람들,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 뉴 암스테르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사람들로 붐볐고 사용된 언어만 18가지나 됐습니다. 하지만 신대륙에서 네덜란드의 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64년 네덜란드는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빼앗겼고 영국인들은 뉴 암스테르담을 차지한 뒤 이름을 뉴욕으로 지었습니다. 지금의 뉴욕주와 뉴저지주, 델라웨어주에 걸친 네덜란드의 영토 소유는 막을 내렸고 모든 권한은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I'll give you a daily introduction to some meaningful and useful everyday English words and phrases.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stick it. Stick it. 네, stick it이란 영어 표현은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cashier, 계상원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볼까요? Listen carefully.
That's fine. No, that's Thank you.
No problem.
I don't need a bag. 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Mm-hmm. There you go. Hope you feel better then.
Ah, thank
Take care.
You.
No
thank
problem.
You very much. Bye.
I have a really cute dog at home, and his name is Poppy. 네, 제가 집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이름이 뽀삐인데요. He was running out of dog food, so I decided to go buy some more. 강아지 밥이 거의 다 떨어져서 뽀삐를 데리고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강아지 밥을 사러 갔습니다. 강아지 밥을 고르고 cashier, cashier는 계산원이죠. 제가 강아지 밥을 계산한 후에 계산원에게 말했습니다.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봉지 필요 없을 거예요. 내 가방 속에 그냥 넣을게요. Before the cashier can put the food in my bag, I told her that I won't need a bag. And instead,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대화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That's fine. Thank you.
No problem.
I don't need a bag. 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There you go. Hope you feel better then.
Take care.
No problem. Thank you very much.
Bye.
오늘의 영어 표현은 stick it. Stick it이죠. Stick. Stick, S-T-I-C-K, stick it. Stick it은 put in, put, P-U-T. Put, 무엇무엇을 넣다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stick it. Put in 하면 무엇무엇 속에 끼우다, 무엇무엇 속에 넣다, 무엇무엇 속에 채우다 라는 뜻이고요. I will just stick it 하면 내가 그냥 무엇무엇을 속에 끼워 넣을게 라는 뜻입니다. 제가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라고 했죠?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하면 내가 그냥 가방 속에 끼워 넣을게 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예문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Just stick the pen in that case over there. Just stick the pen in that case over there.
볼펜을 그 통에다가 그냥 넣으세요. Just stick that mail in the mailbox. Just stick that mail in the mailbox. 우편을 우체통에다가 넣으세요. Now it's your turn. I'll say it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제가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무엇무엇 속에 끼우다, 무엇무엇 속에 넣다. 그렇죠? Stick it. Stick it. 이죠? 그냥 내 가방 속에 끼워 놓을게요. 네, 맞습니다.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Stick it 또는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Stick i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다나의 Express Yourself, 너 자신을 표현해봐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발전은 평화와 안정에 가장 위험하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핵무기와 그것을 날려보내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그 범위와 속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권위주의적인 김정은 정권이 또 한 차례 미사일들을 발사한 뒤에 이어나왔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동해안에서 지대한 미사일로 보이는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미사일 시험의 최근 사례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6월 12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낸 서면 발언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계획은 모두에게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국제법 하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의 경고나 제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시험에 대해 표적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 채택한 첫 결의안이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제기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지역의 동맹국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첨단적인 능력의 전개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우리의 결의는 철통 같다고 말해 그 같은 결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선언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최근에 성공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시험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본토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반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